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느껴지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메가폰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막내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하다가 이제 엄지발가락에 있는 발톱을 자기 이빨로 좀 이렇게 뜯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왜 여러분 아실 텐데 발톱 끝과 그 살이 잇닿는 부분이 뜯어지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노랗게 곪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아픈데 밤은 9시, 10시, 11시 점점 지나가는데 발은 점점 더 퉁퉁 부어오르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발을 막 공중에다 휘저으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내일이면 병원에 데려가서 꼭 낫게 해줄 거라고. 근데 더 울어요. 의사가 무서워서. 근데 이제 결국은 보다 못해 아내가 이제 바늘을 가지고 소독약을 잘 묻힌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톡 하고 이렇게 터친 다음에 이제 소독을 잘 했더니 드레싱을 했더니 좀 그대로 그냥 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병원을 갔다 왔던 모양이에요. 벌써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뭐 정신 없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는 뭐 중리산이 말가 그랬었는데. 네, 꼭 제가 이제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저보다 훨씬 선배 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죠. 근데 아무리 이제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시고 약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때때로 우리가 자초한 실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모쪼록 우리 3일의 성도들 이 더운 날씨에 또 예배당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흔히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덟 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흔히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석장에 등장을 하죠. 그 중에 그 초반부에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거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여덟 가지 복 중에 세 번째 항목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중 온유한 자의 내용은 비단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 거의 유사하게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들이 무엇을 차지한다고 합니까? 땅을 차지한다고 여기도 나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새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이건 새번역 성경입니다. 자, 똑같은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시편 잠깐 띄워주십시오. 시편 37편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악인의 형통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삶을 해석하고 또 이 삶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희로애락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번역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온유한 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뭐예요?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구약성경에서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는 이제 겸손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강조할 때는 온유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겹쳐진 개념으로 이제 구약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거의 초창기, 거의 첫 번째 설교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구약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획득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차지할 것이다는 내용은 매우 매우 강조되는 대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본 내용에 보면은 그 시편 37절에 보면 37장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유한 것도 사실 우리가 온유하게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근데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 행복은 거기에서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복의 사람 그리고 팔복의 여덟 가지 복의 내용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 그 두 가지를 성구를 암송하면서 기도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팔복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쪼록 나의 이 짧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양쪽에 다 팔복에도 그렇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그렇고 온유라는 덕목이 나오고요. 역시 화평이라는 덕목이 함께 나옵니다. 시편 37편처럼요. 그러니까 온유와 화평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흔히 신앙인들이 물론 비단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비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이 힘든 이유 그 카테고리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재정과 건강을 비롯한 재정과 건강 상태를 포함한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재정 상태나 건강 상태를 포함한 환경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때로는 상상하고 때로는 추억하고 때로는 지금 직면하면서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온유를 그리고 화평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얼마나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온유라는 대목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일반적인 그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데요. 성격 혹은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울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자말에도 이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딱 얘기했을 때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있으시죠? 네, 네. 사실 우리가 되면 좋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더러 온유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가만 보면 온유한 사람의 숫자나 그 온유함의 정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의 숫자도 줄어가고 있고 온유함의 정도도 점점 얕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는 사실 요즘 시대 속에선 손해보고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 나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말은 흔히 어떤 이해관계 혹은 이익관계에서 손해보고 사는 것 혹은 우유부단한 것 때로는 답답한 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닌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누군가와 경쟁해서 누군가를 이겨내야 되고 거기에서는 어떤 안정과 보장을 내가 획득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온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손해보기에 딱 쉬운 그리고 남한테 속기에 딱 쉬운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온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이 비록 그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매우 시대착오적인 생애 철학이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복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신구약을 아우르는 이 온유한 사람이 얻게 된다는 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여기에 온유라는 말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건 이제 형용사형이고요. 명사형도 있습니다. 형용사형으로 4번 사용되고요. 명사형으로 11번 신약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총 한 15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까지 한글 성경을 다 뒤져보면 27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사실 다 중요하지만 이 온유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 처음 들어보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하기 원하는지 직접 설명하신 대목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따라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채용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CCM도 있는데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겸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 이중적인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중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한번 그 영상을 보이셨어요. 그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상태의 말을 주인이 잡아다가 당근과 채찍을 주고 또 잘 길들여서 주인의 목적에 부합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길들여진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런 제어나 통제가 불가능했던 그런 상태에서 주인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 길들여져서 쓰임받기에 아주 적절해진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졌을 때 우리를 온유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생성된 어떤 품성이나 특질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삶 전체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그 중심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는 뭐냐?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뭐냐? 그 자기 중심성이 해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준비된 상태, 그걸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반하나님적인 삶의 태도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 긍휼이 부어져요. 계속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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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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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죠. 끝끝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 하고 부어졌을 때,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그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겸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와 악을 토해내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긴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때의 경험이 바로 온유한 상태인 것이죠.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을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되기도 하고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용납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 속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풍성함을 더불어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에 부합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인의 목적에 부합한 삶의 모습을 보인 모델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유라는 덕목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얼마나 스스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그 온유의 모습을 실천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는 이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를 읽어갈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또 귀하게 또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셨는지를 때로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꼭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원래 정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값을 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정결한 자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인생이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단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도록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실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사방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우하시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귀히 존귀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셔서 우리가 이날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의 온유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팔복에 나옵니다. 팔복. 여러분, 팔복이라는 이 성경의 설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정체성 혹은 특징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리에 입각하고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온유한 자는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혹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없던 땅이 생겨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그 말 그대로라면 청파동 1가 132-25번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인데, 집 주소인데, 그 집이, 예, 저희 집이 돼서 오랫동안 예, 교회 근처에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등기부 등본에 갑자기 이름이 탁 기록된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온유를 소유하고 이 온유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처럼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사람에게, 반드시 속한 공동체와 조직사회 속에서 어떤 감화력과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도 온유를 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필연적인 목적과 의도와 가치와 꿈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위치시키신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온유를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 온유를 누리고 그 온유를 나누고 그 온유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한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헤아리면서 딱 준비된 전쟁터에 막 나갈 준마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닮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더불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게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사랑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온유하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사람을 인내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온유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되게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쉽게 주곤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어되지 못한, 또 정리되지 못한 저의 감정과 정서를, 온유하지 못한 그 감정과 정서를 때때로 저희 아내나 아이들에게,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 쏟아낼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장으로서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밖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돌아왔는데 가정에서 나의 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 울컥 올라오는 거죠. 짜증을 확 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네, 제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내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나 아이들은 늘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제 마음의 상태와 제 영혼의 상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큰 사랑으로, 큰 온유함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 그런 것에 적절하게 쓰임받듯 살아간다면, 종, 주인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와 결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속에서 마주하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대한다면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본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인의 전 삶의 여정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한 절로 축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거룩을 선물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영원토록 당신의 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붙들고 세워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절만 잘 묵상을 해도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애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애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정말로 맛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면서 제 삶이 꼭 이렇게 되길 원한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자 그래 너희 그렇게 살게 됐다. 내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는 나옵니다. 이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분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꿈과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그저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내야지, 하나님을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방불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이 인류 역사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신지, 우리 한 사람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삶의 무게, 그 편차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다름 속에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살도록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충분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충분하고, 천국 가면 속된 표현으로 땡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무장하여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삼일교회라는 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선교 공동체의 목회자로 사는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선교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쏟아지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짜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유하게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온유를 본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로 옷 입은 자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셨으니 우리도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 목매했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답고도 탁월한 덕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따르고 닮아감으로 구원받고 또 그러한 삶의 연속성 속에서 삶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하도록 예수와 꽃같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그렇게 부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디도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말씀 사역자한테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가 이렇게 가르쳐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로서 그렇게 기억하도록 너 그렇게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요 기대입니다. 3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그 디도라는 사람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목회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꿈꾸고 계심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존 스토트가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의 한 문구를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글에 본받음, 닮음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야디드라는 이름의 목사의 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랍 사람, 그러니까 무슬림이었죠. 무슬림인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말을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그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가끔 그렇게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열정이 특별히 탁월한 교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유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온유함의 자리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삶 속에 깊이 담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반목이 그리고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일에 온 성도가 이 뜨거운 여름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높이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온유함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찬란함을 우리는 온유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모두 반응하고 이 말씀을 맛보한 우리는 우리 3일의 온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온유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러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 그러한 직장 환경 속에 위치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알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고 온유함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진짜 예수 닮은 온유함으로 섬기듯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을 두고, 특별히 가정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